하노이 2차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에 이런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1년 4개월 가까이 미국과 북한이 사실상 대화다운 대화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싱가포르 정상회담 개최 2주 전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요. 미국과 북한의 이유는 각각 다르지만 모두 대화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싱가포르 정상회담 1주년을 앞뒀던 시점과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그때만 해도 미국 양측은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이 굉장히 관심사였었고요. 실제로 6월 말에 잘 아시는 대로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제안으로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까지 참가하는 3자 전격적인 회동이 이뤄졌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미국은 북한의 협상 테이블 복귀를 촉구하면서도 제재와 압박에 치중하는 것이 현실이고요. 북한은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지원 제안에 대해서도 아예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교착 상태가 1년 반 가까이 지속되고 있고, 그리고 대화의 조짐 역시 아예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현 상황을 규정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과거에는 미북 관계가 풀리려면 두 지도자들이 나서서 친서를 교환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이두 지도자가 친서를 교환했다는 언급이 전혀 없네요.
예, 전혀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 북한 관계가 풀리려면 이제 양국의 최고 지도자들이 친서도 교환하고 그래서 그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이제 기록을 보면은 두번 친서를 보냈다. 1월 초에 그 김정은 위원장 생일을 맞아서 한국하고 또 별도 채널을 통해서 그 친서를 보냈고요. 이어서 2월 하순에도 그 친서를 보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그 친서에서 이제 두 가지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나는 이제 코로나 방역에 이제 미국이 협조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나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북 관계 진전 방안을 이제 친서에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미북 관계를 이렇게 풀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죠. 김여정 제1부부장이 그 담화를 내고 친서에 그 미북 관계 그 진전 방안과 관련해서 공정성과 균형이 보장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부정적인 이제 반응을 보여서 진전이 없는 상태고요.
네.
친서 말고 이제 또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언급한 게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네.
아시겠지만 지난 4월 그 하순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건강 이상설이 불거졌을 때 이제 몇번 언급을 했는데요. 5월 1일 날입니다. 북한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순천 인비료 공장 그 준공식에 나타났는데요. 당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건강하게 돌아온 걸 보게 돼 기쁘다 이렇게 이제 언급한 것을 마지막으로 그 뒤로 이제 한달 이상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방안을 받든지 아니면 11월 대선까지 이제 기다려야 되는 그런 둘 중에 하나 이제 선택을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11월에 대선을 치러야 되고, 또 지금 신종 코로나 사태,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흑인 사망 사건 등으로 인해서 전국 시위가 확산되고 있긴 한데, 북한 문제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는 건 아닌가요?
예,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그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안들은 다 국내 정치적인 요소 아닙니까?
예.
대선이 있고요. 신종 코로나 사태. 미국은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고, 또 사망자도 가장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코로나 사태는 크게 누그러지지 않고 있는 그런 국면인데요. 이런 국면 와중에 미국의 경제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적 성과를 그동안에 그렇게 내세웠었지만 상당 부분 지금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재선을 앞두고 상당한 악재가 발생한 겁니다. 게다가 최근에 백인 경찰관에 의한 흑인 그 압박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 전역에서 지금 상당한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다가 국제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연원을 놓고 또 거기에 대한 대응을 놓고 상당히 지금 긴장 상태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역 문제도 그렇고 잘 아시는 대로 타이완 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간에 지금 사실상 신냉전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있는데요. 국제 문제를 봐도 중국이 시급하고요. 국내적으로는 더더욱이 현안이 산적해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북한 문제에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의 상황이 대선 때까지 이어지는 게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북한이 핵실험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유예하고 있는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에게는 북핵 문제가 상당히 진전이 된 걸로 이렇게 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크리스토퍼 힐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같은 전직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도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상 유지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북한 문제에는 신경 쓸 여력도 없고 또 그야말로 그냥 현상 유지가 이어지는 것을 바라는 이런 측면에서 신경 쓰지 않는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미국은 대북 인도적 지원 제한 등 외교적 신호는 계속 북한에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내 정치가 워낙 지금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제 언급한 지는 뭐한달 이상 됐지만요. 국무부나 그 펜타곤 관리들은 계속 북한에 대해서 이런저런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그 라디오 방송하고 인터뷰하면서 누가 책임자가 됐든 간에 북한 비핵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전에는 또 북한의 그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것을 도와줄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국무부의 그 마크 네퍼 국무부 한국 일본 담당 부차관보도 미국은 북한과의 그 외교에 열려 있다. 또 협상 재개를 희망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4일 노동당 국제부맹이 담화를 통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 사태와 관련해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노골적으로 이제 중국 편을 들고 나선 것인데 이렇게 하는 그 북한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 전문가들은 이번에 이례적으로 북한이 노동당 국제부명의 담화를 통해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비난한 거에 대해서 그 배경으로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통한 진전, 비핵화 협상의 진전에 대한 기대를 접은 것이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 북한이 새로운 길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공언하지만 않았을 뿐이고 현재 새로운 길로 가고 있는 중이라는 그런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새로운 길을 간다는 것은 이제 북한으로서는 명시적으로 판을 깨지는 않았지만 미국과는 더 이상 비핵화 협상에 관심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현재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한은 코로나 바이러스 그리고 대북 제재로 인해서 경제가 사상 유례 없이 어려운 시점을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수 전문가들이 그런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치적 후원도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는 미국에 말하자면 신경 쓰지 않고 적극적으로 중국 또는 러시아를 국제무대에서 편을 들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영변 핵시설과 제재 완화 등을 그 상응 조치를 맞바꾸는 것이 이득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일각의 의견들도 있는데 최 기자가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네, 북한의 목적은 뭐 제재를 푸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재를 예. 푸는 방법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핵시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같은 것을 한꺼번에 다 바꾸는 이른바 얘기하는 빅딜을 할 수도 있고요. 예. 빅딜을 이게 힘들면은 조금씩 바꾸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바꾸는 뭐 이런 것인데요. 문제는 이제 이것이 빅딜이냐 스몰딜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북한이 일단 만나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나서 먼저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몰딜로 갈 것인지 빅딜 크게 일괄 타결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정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과 북한 관계는 그야말로 대화와 접촉이 없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저 뭐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네. 미국의 대선 실시되는 오는 11월 이전에 미국과 북한이 다시 비핵화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가능성이 혹이라도 있을까요?
사실 미국과 북한의 그동안의 비핵화 협상을 보면 상당 부분 톱다운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최고 지도자 그 차원에서의 전격적인 결단이 그 동력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판이 깨지지 않고 있는 것도 두 지도자 사이의 어떤 개인적인 유대라 그럴까요? 친분 관계가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 전격적인 회동의 가능성은 남아있다. 물론 크지 않지만 그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인 그 견해로는 12월 대선 이전에 미국 양측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기를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이런 분석들인데요. 이 한 가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가 최근에 그 러시아 매체와 인터뷰에서 한 발언을 좀 보면요. 예. 이 대사는 북한이 하노이 정상회담 이전까지만 해도 그 상응 조치, 비핵화 조치와 여기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로 이어가면서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하노이 회담 이후에 하노이 회담이 이제 결렬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서 이제 미국은 빅딜식 협상을 강조했는데요. 이 하노이 회담 이후에는 북한은 미국이 적대 정책 그리고 대북 제재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예.
따라서 미국이 적대정책과 제재 해제를 사실상 대화재개의 전제 조건처럼 하고 있다라고 북한이 그렇게 삼고 있다고 이 러시아 대사는 말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북한의 협상 복귀는 현 단계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상 러시아 주재 대사뿐만 아니라 상당수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관측이자 분석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가능성 양측이 11월 대선 이전에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성 그리고 또 아울러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선 과정에서 어느 때든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통한 북핵 문제 진전이 대선에 유리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지금의 교착 상태를 깰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두고 봐야 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한국 정부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로 가면서 이 남북 관계를 다시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올 하반기에 남북 관계가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는 상황이 현실화될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을 토대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협상 재개를 강하게 촉구하면서 뭔가 새로운 동력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전적으로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현재 이런 상황들은 사실 너무 성급하다. 이렇게 볼수 있을 정도로 지금의 교착 상태는 그 타개의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과거에는 미북 교착 국면에 한국이 나서서 중재를 통해 대화의 물꼬를 트곤 했는데요. 이번에는 뭐 어떤 상황인지 최원기 기자가 좀 얘기를 해 주실까요?
네, 한국 문재인 정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북 교착 상황이 이제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요. 나서서 이제 중재도 하고 그야말로 미북 관계에 물꼬를 터서 한반도 이제 평화를 이뤄보려는 그런 의도도 있고 또 여러 그 관련된 신호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북한입니다. 이제 이런 것이 되려면은 북한이 일단 한국을 그 믿고 그 말을 따라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그 과거와 달리 이제 북한은 미국과 이제 직접 그 채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오늘이라도 북한이 마음을 먹은 미국하고 직접 그 통화를 할수 있는 의사소통을 할수 있는 채널이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굳이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한국 문재인 정부를 통해서 미국과 그 소통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하나
네.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북한이 보기에는 한국 문재인 정부가 힘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외교적으로 막 움직여서 북한이 바라는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은 이제 북한이 한국 문재인 정부를 따라서 뭘할 텐데 북한의 판단으로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예.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네. 뉴스 포커스 미국과 북한의 장기 교착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번에는 남북 관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이자 노동당 제1부부장인 김여정이 담화를 통해서 한국 내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 남북 군사 합의 등을 폐기할 것임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먼저 북한이 왜 시기에 새삼스럽게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고 있는 건지 좀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북 전단이 살포된 것은 한국 내 탈북민 단체가 5월 31일이었죠. 이거를 이제 김포 지역에서 50만 장의 전단을 살포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전단 살포 문제는 북한과 남한 간에 지난 10년 넘게 계속 논란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그것도 남북한 사이에 전혀 거의 모든 형태의 대화가 끊긴 이 시점에 북한의 어떻게 보면 실세라고 할수 있는 김여정 제1부부장이 직접 개인 담화를 통해서 전단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은 일단은 쉽게 보면은 더 이상 남한에 대한 기대를 접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경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치를 취하라 이런
네.
부분인데요.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도 한국에는 있습니다. 이 지금 대화가 완전히 오랫동안 막혀 있는 상태에서 이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뭔가 하나의 그 변화의 계기를 삼고 싶은데 이것이 대북 전단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북 전단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 정부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는 이제 대화의 물꼬를 틀수 있다라는 그런 여지를 보여준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갖고 이런 김여정의 담화를 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수 없지만, 이 담화 자체가 두 가지 의도를 좀 동시에 갖고 있는 게 아니냐. 과연 그동안에 이제 이어져 왔던 남북 간의 대화 단절 이 국면에서 그야말로 최종적인 판단을 하기에 앞서서 그 대화가 재개될 수 있는 여지를 북한으로서는 나름대로 좀 두들겨 본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김여정이 구체적으로 그 조치를 내린다면 어떤 조치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거죠?
네, 김여정 제1부부장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성 있는 조치를 안 하면은 이런 것을 우리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하나씩 말씀드리면 첫째는 이제 금강산 관광 이거 완전 중단하겠다, 그거 있고요. 또 하나는 개성공단 이제 그 완전 철수. 그다음에 남북연락사무소 이거는 사실 지난번에 그 코로나 업무 때문에 지금 사실상 인원이 철수하고 지금 팩스만 지금 주고받 전화만 주고받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거 완전 폐쇄. 그리고 지난번에 그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협의한 남북 군사 합의를 파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그 한국을 위협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 참이 난감하지 않나 싶은데요. 한국 정부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한국 정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단호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뜻밖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인데요. 이 청와대 고위 당국자는 이 북한으로 보내는 탈북민들의 전단에 대해서 백해 무익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고요, 남북 간 관계에. 그래서 한국 정부는 이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남북 간의 교류 협력 그리고 남북 관계를 다시 복원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까지 이 한국 정부는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미국과 그 공조를 통해서 일단 미북 협상을 본궤도에 올려놓고 이거를 통해서 남북 관계를 견인한다는 그런 입장이었다면은 이제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오랫동안 교착 상태에 있는 국면에서는 반대로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서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을 견인하겠다, 이런 입장들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도 이번에 이 전단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단호하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데에는 그 배경이 남북 관계를 확고하게 발전시키고 이거를 통해서 미북 간의 비핵화 협상도 그 견인해내겠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구상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남북한 정상의 판문점 선언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중지하기로 규정이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남북 간 확성기는 확실히 이제 중단하기로 했고요. 이것은 하나 이제 미리 말씀드릴 것은 9.19 군사합의는 그야말로 군사합의입니다. 그러니까 남한의 한국군과 북한의 그 북한군이 그 긴장 완화를 위해서 남북 군사 당국 간의 합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군사 당국이 운용하는 대북 확성기 또 전단 살포 이런 거는 저안 하기로 하고 이것은 이미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지금 탈북자 민간인들이 날리는 전단 살포가 여기에 위반이냐 아니냐 그건데요. 그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사 당국 간의 합의이기 때문에 민간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김여정 그 제1부부장 담화를 봐도 이것이 그 남북 간의 합의 위반이다, 적대행위 위반이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고 9.19 합의에 어떤 몇항몇 조의 뭐 위반이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앞으로도 좀 두고 봐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이 탈북민들을 위한 대북 전단 살포, 이것도 참, 오랫동안 있었던 논란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도 제가 이게 오랜 논란이라 그랬는데요.
예.
예, 지금 사실 잘 아시는 대로 북한은 전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사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만큼 그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등 서방권들에서는 이 북한으로 외부의 정보를 유입하는 것이 북한의 변화를 촉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오랫동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전개해 왔는데요. 특히 탈북민들의 대북 전단 살포 문제는 서울에서는 표현의 자유의 일부로 그렇게 강조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예.
탈북민들이 북한에 말하자면 폐쇄된 사회의 외부 세계의 실상을 알수 있도록 또 북한 내부에 대해서도 그 실태를 알수 있도록 전단을 통해서 표현의 자유를 나타내는 것은 기본권에 속한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제약하는 것은 문제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탈북민들은 과거 정부에서 대북 전단을 규제하는 행위에 대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적도 있었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서는 이제 이것이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 외에도 이 접경 지역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또 살포된 전단이 실제로는 상당수가 북한으로 가지 않고 이 남한 지역에 떨어지면서 환경 문제도 있다라는 지적들을 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서 경찰을 동원해서 이 전단 살포를 막기도 했었는데요. 이 대법원에서는 전단 살포와 관련한 소송에 대해서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이것이 접경 지역 주민들의 위험과 관련한 사안에 있어서는 당국이 전단 살포를 중단하거나 막을 수도 있다. 그것도 또한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아직 확실하게 어떤 가타부터 그 논란을 분명하게 잠재운 건 아닌 측면이 있어서 앞으로도 이 전단 살포 금지를 법제화하려고 하는 한국 정부의 이 조치를 놓고는 계속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전망입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김여정이 이제 담화를 내고 이런 걸로 봐서 대미 관계와 대남 관계 전면에 이제 김여정이 나서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이 입증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김여정이가 하노이 그 회담에 그 동반을 했다가 잠시 좀 주춤한 그런 상태가 있었는데
예.
정치국 후보 위원으로 일단 복귀를 했고요. 그 뒤로 올해는 굉장히 특이한 그 행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그동안 김여정이 그 선전선동부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번에는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보낸 친서에 대해서 직접 대미담화를 본인 이름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대남담화를 냈고요. 또 요번에 다시 한국의 전단 살포를 비난하는 이런 담화를 냈기 때문에 일종의 그야말로 실세가 됐고요. 미국 관계도 담당하고 대남 관계도 담당하는 그야말로 외교 안보 쪽에 상당한 그 실세가 아니냐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이번에는 북한의 조선무역은행 관계자 등 30여 명이 미국의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액수가 큽니다. 25억 달러 규모의 불법 거래를 하려다가 미국에 적발이 된 것이라고 하는데, 이 북한의 제재 위반 사건 가운데 이것은 아마 최대 규모가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미국이 북한의 제재 위반을 적발한 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다 이렇게
예.
보도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2013년부터 미국 법무부가요, 세계 각국에 250여 개 이상의 유령 회사 그리고 북한의 외환은행이죠. 조선무역은행에 비밀 지점을 세워서 25억 달러 규모의 돈 세탁을 했다. 이런 혐의로 중국인들과 북한인 33명을 기소한 건데요. 기소
예.
자체는 지난 2월에 했고요. 이번에 이 기소 사실을 공개한 겁니다. 이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북한의 활동들을 제한하는데 미국이 상당히 주력하고 있다라는 의미다. 이렇게 미국 법무부 당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33명 중에 북한인 28명, 중국인 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궁금하네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 국적자 28명, 그리고 중국인 5명 이제 이번에 기소가 됐는데요. 북한 주민 28명은 전부 다그 북한 조선무역은행 그 관계자로 알려졌습니다.
예.
과거 그 조선무역은행의 그 고위직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고철만, 김성의가 있고요. 또 부은행장으로 알려진 한웅, 리정남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일반 직원으로 알려진 조은희, 또 리명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중국인은 황하일란 등 이제 5명인데요. 전부 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선무역은행에 있으면서 미국이 금지한 제재를 위반하거나 또는 무슨 그 대량살상무기 확산 이거야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 근데 기소장을 보면 국제 돈 세탁과 함께 대량 살상 무기 확산 제재법을 위반했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핵이나 미사일 부품을 사려고 했던 겁니까?
지금 대체로 이제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증대시키기 위한 불법적 행위다. 이렇게 그 자구는 나와 있거든요.
예.
그것은 이제 대량 살상무기라는 게 북한의 핵 프로그램, 그리고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 아닙니까?
예.
이것을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차단하기 위한 노력이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북한은 그동안 계속해서 이 불법적인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투입하기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서 이런 돈 세탁, 그리고 불법적인 거래, 그리고 달러화 사용,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가상화폐 탈취행위, 그러니까 사이버 공격 등을 통한 말하자면 자금 확보에도 상당히 주력하고 있다는 게 미국 정부의 판단이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의 말하자면 비핵화 협상의 최종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 아닙니까?
예.
그 과정에서 북한이 이 살상 무기들을 증강하고 이런 노력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거로서 그 북한에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 비핵화 아니면은 북한이 정상 국가로 나아갈 길은 없다라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자, 기소는 됐어도 사실상 이들이 미국 법정에 설 가능성은 뭐 희박하다는 것은 뭐 누구나 다 짐작을 할수 있는 일인데,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기소를 한그 의미라고 할까요? 그것을 뭐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앞서도 얘기가 잠시 나왔습니다만은요. 이번에 뭐 33명이 이제 기소는 됐습니다만은 체포를 해야 이제 미국 법정에 세울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예.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지금 북한이나 중국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외국인이죠. 그러니까
예.
이 사람들을 일단 체포할 가능성이 없고 따라서 이제 미국 법정에 세울 그 가능성은 상당히 작은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한 것은 이 같은 북한의 불법 행위 또 제재를 위반하는 중국의 불법 행위 이런 거를 좌시하지 않고 이런 것을 미국이 계속 철저하게 하나씩 다 보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법적인 모든 조치는 일단 다 한다. 이것을 보여주려는 제재를 강력하게 한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초청을 했는데, 그 초청을 한뭐 의도라고 할까요? 그 의미라고 할까요? 그걸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예, 원래 이번 G7 정상회의는 워싱턴에서 미국이 이제 주최 측이 돼서 열게 돼 있었는데요. 이것은
예.
이제 올 후반기로 미룬 상태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전격적으로 G7 확대 회의 참석을 초청을 했고요. 또 여기서 이제 경제 전반에 대해서 논의하기를 희망한다라고 했습니다. 러시아와 호주 그리고 인도도 함께 초청할 뜻을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주최국으로서 그 G7 이외에 다른 나라들을 초청할 권한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G7을 통해서 이렇게 한국, 호주, 러시아 등을 추가로 초청한 데 대해서는 중국 견제의 의도가 상당히 크지 않느냐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이 이번 코로나 사태 대응 국면에서도 상당히 국제적인 위상이 고양됐다고 하는 것도 고려의 측면이 있지만 더큰 것은 중국을 말하자면 압박하는데 이제 주변국들을 불러들이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실제로 실현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주최국으로서 일부 나라들을 초청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이 이미 러시아를 포함한 데에 대해서도 유럽 국가들이 상당히 거부감을 보이고 반대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정치적인 측면이 많이 있고 중국의 반발도 심하고 하기 때문에 러시아만 해도 사실 중국이 같이 참여하지 않는다면은 그 초청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어떻게 확대국들이 구성이 될지는 좀 두고 봐야 할 사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는 장기 교착 상태에 있는 미국 관계와 함께 미국이 제재 위반 혐의로 30여 명을 기소한 사실을 공개했다는 소식,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초청했다는 내용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악관의 주인들의 부지영입니다. 1812년 영국과의 전쟁이 끝난 뒤 미국은 한동안 좋은 시절을 누리게 됩니다. 연방당이 와해되면서 당파 싸움이 사라진 건데요. 그런 가운데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같은 민주공화당의 제임스 먼로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제5대 제임스 먼로 대통령에 대한 얘기입니다. 워싱턴 DC 남쪽에 있는 버지니아주 프레드릭스버그. 미국의 제5대 대통령을 지낸 제임스 먼로가 한때 이곳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습니다.
Welcome to the James Monroe Museum. We're here because Monroe practiced law here for about
먼로의 변호사 사무실에 있던 자리에는 지금 먼로 박물관이 세워져 있는데요. 사실 먼로는 그렇게 오래 변호사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보다는 외교관으로서, 정치인으로서 무척 바쁜 생활을 했는데요. 그 정점이 바로 미국 대통령 자리였습니다.
나 제임스 멀로는 1817년부터 1825년까지 미국의 제5대 대통령을 지냈습니다. 만약에 당시 인터넷이 있어서 정치인 인기 투표를 실시했다면 말입니다. 당당히 내가 1등을 차지했을 겁니다. 키도 크고 인물도 괜찮아서 여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여자들만 날 좋아한 게 아닙니다. 워낙 뭐 성격이 좋다 보니까 존 퀸시 애담스처럼 매사에 불만인 사람까지 다들 날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제퍼슨이 날 두고 뭐라고 했냐면요. 제임스 멀로는 너무나 정직한 사람이라서 영혼을 뒤집어봐도 얼룩 하나 없을 거라고 말했답니다. 나는 1758년에 버지니아의 웨스트 모랜드란 곳에서 태어났는데요. 부모님께서는 작은 농장을 운영하셨는데 뭐 그리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럭저럭 괜찮게 살았습니다. 1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물려받았는데요. 같은 해에 윌리엄 메리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네, 윌리엄 메리 대학에 있는 윌리엄스버그는 버지니아의 주도였는데요. 당시 윌리엄스버그에서는 혁명의 열기가 번져나가고 있었고 그 열기는 젊은 멀로의 가슴에도 불을 질렀습니다. 텍사스 주립 펜 아메리칸 대학교 역사철학과 크리스토퍼 밀러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멀로가 윌리엄 메리 대학 1학년 때 그때가 1774년이었는데요. 영국의 지배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지사 관저에 무기고를 습격했습니다. 그 안에 있던 총과 칼을 훔쳐서 윌리엄스버그 민병대에 갖다 줬죠. 그 뒤에 독립전쟁이 시작되자 멀로는 독립군에 가담했는데요. 독립전쟁의 영웅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멀로는 혁명세대의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스캇 해리스 멀로 박물관 관장의 얘기입니다.
버지니아주 의회가 헌법을 비준할 당시 주의회 의원이었습니다. 사실 멀로는 당시 새 헌법 비준안에 반대표를 던졌죠.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이 빠져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결국 나중에 이런 내용이 헌법에 추가되지 않습니까? 지금 권리장전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죠. 그 뒤 연방의회 상원의원을 지냈고요. 버지니아 주지사를 무려 4번이나 지냈습니다. 또 외교관으로도 활동을 했고요. 정부 각료직도 거쳤죠.
네, 멀로는 제3대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 당시에 프랑스 주재 미국 대표로 일하면서 루이지애나 매입을 성사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또 제4대 제임스 매디슨 대통령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냈는데요.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에는 정치적 기반과 성향이 서로 다른 사람들을 골고루 내각에 기용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멀로의 조치에 대해서 미국인들은 감정 융화의 시대가 시작됐다며 크게 환영했는데요. 다시 크리스토퍼 밀러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정치적 반대가 별로 없던 시기였습니다. 1812년 전쟁의 결과로 연방당이 거의 해체됐거든요. 그러면서 민주공화당만 남고 야당이라고 할 만한 세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정치적 논쟁도 없었고 당파 싸움도 없었던 거죠.
하지만 좋은 시절은 그다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819년에 경제 대위기가 발생한 겁니다.
1819년의 경제 대위기는 최근에 일어난 일과 어느 정도 비슷한데요. 유럽에서 전쟁이 계속되자 유럽 경제가 미국산 농산물에 크게 의존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1812년 전쟁 이후에 미국 농업이 아주 호황을 누렸죠. 미국인들이 다들 농산물을 수출하는 국제 무역에 뛰어들고 싶어 했죠. 그러면서 더 많은 농지를 사들이기 위해서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잘 됐는데 1817년경부터 유럽 경제가 회복되면서 미국 농산물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빚을 갚지 못하게 됐습니다. 집과 일자리를 잃은 미국인들이 늘어났고요. 수없이 많은 은행이 무너졌습니다. 이 같은 경제 위기가 닥치자 정부는 한편으로 긴축 재정을 펴면서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를 올리는 조치를 취했는데요. 정부의 이런 조치가 남부에 불만을 샀다고 밀러 교수는 말했습니다.
관세는 남부의 노예 소유주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쳤죠. 이들은 대부분의 제조 상품을 영국에 의존했는데요. 당시 영국은 미국 남부에서 생산하는 면화의 가장 큰 시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 들어오는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이득을 보는 건 북부의 제조업자들뿐이란 생각을 남부 사람들이 하게 된 거죠.
그런 가운데 미주리가 연방 가입을 신청하면서 큰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미주리가 노예 제도를 허용하는 노예주로서 연방에 가입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노예제를 금지하는 자유주로서 가입하게 할 것이냐,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당시 미국은 북부의 11개 자유주와 남부의 11개 노예주로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미주리의 가입으로 이 같은 균형이 깨질 것을 염려한 미 의회는 결국 타협했는데, 미주리는 노예주로 연방에 가입하게 하는 대신 매사추세츠의 일부였던 메인을 독립시키면서 자유주로 가입하게 한 것이다.
네, 그러면서 자유주와 노예주가 각각 12개로 계속 균형을 유지하게 된 건데요. 하지만 미주리 대타협은 미봉책에 불과했다고 스콧 해리스 멀로 박물관장이 말했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은 미주리 대타협은 남북전쟁에 이르는 중요한 단계의 하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노예 문제를 다룰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당면한 첫 번째 시험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멀로가 어느 정도 이 문제에 관여했고요. 타협을 이끌어내서 법으로 만들었죠. 하지만 멀로도 그렇고요.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결국 임시 방편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요.
1819년의 경제 대위기와 미주리 대타협과 같은 사건이 있었지만 제임스 멀로 대통령은 손쉽게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런 위기를 잘 넘겼다는 것, 또 미국 연방이 분열되는 걸 막았다는 점에서 지도력을 인정받았는데요. 당시 멀로 대통령에게 도전한 후보가 한 사람도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멀로는 내내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멀로를 존경했죠. 당시에는 정치적 재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연방주의자들의 세력이 강하지 않아서 멀로에 맞설 만한 후보를 내세우지 못했습니다. 멀로가 재선에 도전했을 때 선거인단 투표에서 반대표가 겨우 한 표 나왔는데요. 만장일치로 당선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였죠.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이 만장일치로 재선됐는데 워싱턴 말고 다른 대통령이 그런 영예를 누리는 걸 원치 않아서 그랬던 거죠.
고립주의 정책이죠. 그들의 문제는 그들의 문제고 우리 문제가 아니란 거죠.
미주 전 지역을 다른 나라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겁니다.
멀로 대통령을 잘 모르는 미국인들도 멀로 독트린, 멀로주의에 대해서는 대충 알고 있는데요. 멀로 대통령의 가장 큰 업적으로 칭송받는 이 멀로주의는 두 번째 임기 때 나왔습니다.
미주 대륙은 앞으로 어떤 유럽 강국에 의해서도 장래 식민지 건설의 대상으로 간주될 수 없다는 점을 밝힌다. 유럽 열강이 이곳 서반구 어디에서든 세력을 넓히려 한다면 우리의 평화와 안전에 위험한 행동이라고 간주할 것임을 선언한다.
네, 1823년 12월 멀로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서를 의회에 보냈습니다. 당시 유럽의 여러 나라가 중남미 신생 독립국들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서 나선 겁니다. 미국은 유럽 대륙의 일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며 동시에 유럽이 미주 대륙의 일에 간섭하는 것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게 멀로주의의 핵심인데요. 이는 미국 외교 정책의 기본이 됩니다. 제임스 멀로 대통령은 독립혁명 세대의 마지막 대통령이었습니다. 영국 식민지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으로서 중앙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갖는 걸 경계했고요. 공직에 나가서 일하는 걸 특권이 아니라 교육받은 자의 의무로 여겼던 세대인데요. 후대 대통령에게 큰 모범이 되는 대통령이었다고 스콧 해리스 멀로 박물관장은 말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으로서는 미국의 장래와 그 장래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의 역할에 있어서 상당히 현대적인 감각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접근 방식에 있어서 후대 대통령들이 배울 점이 많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외교 정책과 강력한 국방 정책을 펴고요. 중도적인 입장에서 폭넓게 통치하고 또 국가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악관의 주인들, 오늘은 제5대 제임스 멀로 대통령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6대 대통령인 존 퀸시 애덤스를 만나봅니다.
미국 문화 속으로.
안녕하세요. 미국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미국의 문화를 들여다보는 미국 문화 속으로의 도성문입니다. 지금 미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2억 8천만 대가 조금 넘습니다. 비행기, 기차, 버스, 배, 다양한 교통수단과 함께 북한보다 80배나 더 큰 미국 땅을 오가게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동수단이 바로 자동차고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먼 거리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하는 수단이 바로 자동차입니다. 이 자동차 번호판에 미국 50개 주의 특성과 가치 그리고 자랑거리가 담겨 있어서 운전하다가도 주차를 하고 돌아서면서도 아, 이 차는 저기서 왔구나. 이 차는 정말 멀리서 왔네.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하면서 번호판을 살펴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50개 주의 개성이 담겨있는 미국의 자동차 번호판.
미국의 자동차 번호판은 주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7개짜리의 문자와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알파벳 3개, 숫자 4개가 일반적이지만 숫자를 대신하는 특정 알파벳으로 어떤 독특한 의미의 개성 만점 번호판을 가질 수도 있고요. 출신 대학이나 소속된 단체의 홍보 문구를 넣은 자동차 번호판을 감싸는 다른 틀을 씌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그 자동차의 주인이 어느 주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각 주의 기본 번호판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미국 50개 주의 상징, 명소, 역사 이야기, 별명과 구호를 담고 있는 그 자동차 번호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자랑하는 자동차 번호판.
동해에서 서로, 서에서 동으로 쉬지 않고 자동차로 달리면 이틀이 꼬박 넘게 걸리고 비행기로도 6시간 정도가 걸리는 미국. 곳곳에 천혜의 자연 환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큰 강과 산, 산맥, 호수가 그 지역의 명소이자 자랑이 되기도 하죠. 시에라 산맥은 네바다 자동차 번호판의 배경이 됐습니다. 가수 존 덴버가 노래한 로키 마운틴, 콜로라도주 자동차 번호판에 담겨 있고요. 태초의 자연을 간직하고 있고 노랑 유황의 간헐천으로 유명한 옐로스톤 국립공원은 몬태나주 자동차 번호판입니다. We were some presidents of America. 네 명의 대통령 얼굴이 조각된 러시모어 산을 보셨다면 미국 대륙의 중심에서 북쪽에 있는 사우스다코타의 자동차입니다. 남동쪽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번호판에는 테네시주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에팔레치아 산맥의 남쪽 스모키산을 배경으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영국 BBC 방송도 죽기 전에 꼭 한번 가봐야 할 곳으로 선정한 그랜드 캐년. 번호판 왼쪽에 선인장을 내세운 애리조나가 그랜드 캐년 스테이트라는 문구를 표시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은 특산물 홍보판.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하는 자동차 번호판도 있습니다. 미국의 남동쪽 반도 플로리다주는 대표 농산물인 주황색의 초록잎을 단 오렌지를 넣습니다. 바로 위 조지아주, 지금이 제철인 분홍빛의 복숭아를 담아 움직이는 홍보판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미국 최대 감자 생산지 아이다호주, 아예 글자로 famous potato, 감자로 유명한 곳입니다 라고 표시를 합니다. 다이아몬드 고장이라고 아예 자랑하고 있는 것도 있네요. 아칸소주, 역시 번호판 중앙에 큼직한 다이아몬드를 그려놓았습니다.
간단 명료에서 더 눈길이 가는 자동차 번호판.
세계적인 관광지이기도 한 미국의 대도시가 있는 지역은 어떤 자동차 번호판으로 그곳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먼저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 뉴욕이 있는 뉴욕주는 맨하튼의 마철루와 함께 자연경관을 함께 그려놓았던 적도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그 샛노란색 바탕에 검은 숫자와 문자 그리고 그 지형도만 새겨놓아서 뉴욕의 상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떠올리게 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라고 간단하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샌프란시스코 또 로스앤젤레스가 있는 서부에 길게 위치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는 어떨까요? 역시 아주 단순하게 하얀 바탕에 필기체 글씨로 캘리포니아라고만 써 있으니까 더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미국 대륙 본토에서 3,700km 떨어져 있는 태평양 위의 하와이주. 하와이 인사말이죠. 알로하 스테이트라는 별칭과 함께 하얀 바탕에 일곱 색깔의 무지개로 지역의 아름다움을 드러냈습니다.
여유와 전원 생활을 자랑하는 자동차 번호판.
미국엔 크고 유명한 도시지역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륙으로 들어가면 전통적으로 농사가 지역의 산업인 곳도 많고요. 여유 있는 전원 생활을 자동차 번호판에 홍보하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미 대륙의 중앙에 있는 아이오와, 또 오대호를 끼고 있는 위스콘신주가 그렇고요. 서부의 유타주, 최근에는 동계올림픽을 개최했던 그 지역의 자원도 홍보하고 관광객을 더 불러모으기 위해서 활강하는 스키어의 모습을 자동차 번호판 중앙에 담아놓았습니다.
미국의 역사, 애국심을 담은 자동차 번호판.
세계의 중심, 세계를 선도하는 미국은 세계 강국으로 이끌어낸 그 역사에 대한 자부심도 대단합니다. 1787년 미국의 첫 번째 연방주가 된 델라웨어는 First State라는 문구를 넣었고요. 16대 대통령이죠. 에이브럼 링컨이 오래 살았던 일리노이주, 링컨 대통령의 얼굴을 주의 상징으로 내걸었습니다. 보스턴이 있는 동부의 매사추세츠주, 미국의 정신이 곧 매사추세츠주의 정신이라는 문구를 넣었습니다. 남부 엘라바마, 성조기를 바탕으로 미국의 축복을 God Bless America를 담았고, 코네티컷주, 미국의 헌법을 가장 먼저 만든 곳이라는 자부심을 담았나요? Constitution State라는 문구를 실었고요. 또 어떤 주는 자동차 번호판에 주 지도 모양을 중앙에 배치하고, 또 어떤 주는 자동차 주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세세한 이름까지도 담는 등 지역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사람들의 개성에 따라서 각양각색의 자동차 번호판이 지금 미국 전역을 누비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자동차의 번호판은?
미국 대통령의 자동차 번호판은 어떻게 돼 있냐고요? 지난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관심을 보였던 더 비스트라고 불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차는 워싱턴 DC 거주자들과 똑같은 모양의 번호판을 달고 있습니다. 워싱턴 DC는 독립적인 주가 아니라 연방의회가 직접 관할하는 특별한 정부 조직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역을 대표하는 연방의원이 없고요. 그동안은 주로 승격되기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일고 있었는데 자동차 번호판에 그런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DC 주민들과 똑같이 대표자 없이는 세금 부과도 없다라는 문구의 자동차 번호판 위에 800002라는 특별 숫자 조합, 그리고 그 중앙에 미국 대통령을 상징하는 독수리 문장을 새겨놓았습니다. 미국 문화 속으로, 도성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